여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다섯 유형의 남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머리카락 빠진 대머리는 용서해도 머리가 텅 빈 남자는 용서받을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타성에 젖어서 자기 주장이 없고 생활 안에서 삶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다리 짧은 남자는 용서받아도 배 나온 남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관리에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플레이보이는 용서받아도 마마보이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판단 능력이 있는 충분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관이 없기 때문에 엄마의 지시에 의지하고 자기 인생마저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귀뚫은 남자는 용서가 돼도 기막힌 남자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소리에 이 들어야 되는데 귀가 닫혀 있으면 마음까지 닫히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귀가 막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네 종류의 남자가 그래도 인내로 용서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해도 마지막은 절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뭐냐면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가 돼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절대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미래가 없는 남자. 왜냐하면 미래가 없으면 소망과 삶의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에게 미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에게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비전이 있으면 미래가 있는 것이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인, 우리 북한의 그 오산학교에 출신의 장로교인 그 선생 중에 장로님 되셨는지 모르지만 함석헌 선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은 이야기했어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백성이여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이 길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전이 무엇이죠? 비전? 영어 나는데 비전? 여러분, 거인국, 소인국 이야기, 글리버 여행기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 쓴 소설가 조나단 스위프트는 비전을 이렇게 간단하게 서술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의 것을 보는 아트, 기술 또는 예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비전은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보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태, 지금 여러분 부부관계라든지 또는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일자리나 아니면 사업, 그리고 살고 계시는 집, 그리고 동네 환경, 그리고 나의 건강상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상태, 공동체의 상태, 우리 나라의, 미국이나 한국의 상태, 그냥 이대로 마음에 별로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놔두자니 그렇고, 그렇다고 내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렇지만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을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의 그런 모습, 그것이 비전이죠, 비전. 그래서 생각 속에 눈에 보이는 어떤 미래의 좋은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규정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아시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뜯어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세상 용어로 이야기하자, 오늘 일반적인 용어로 하면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비전. 근데 그것들이, 바라는 것들,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 또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던 것들이에요. 어떤 분들의 인생에는. 그래서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우리 인생에는 실상이란 것은 reality, 현실이란 것이거든요. 그 실상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세 드신 분도 많고 여기에 중년도 있고 젊은 같이 예배는 안 드리지만 티네이저도 있고 우리 교회에는 5살 미만의 이제 막 21세기를 살아가는 어린 온영이 딸도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연세와 상관없이 삶의 변화를 아직도 꿈꾸고 계십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 삶 속에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 비전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비전. 우리 성경 잠언에 29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이 너무 바빠서 비전을 잊고 사실 수도 있어요. 성경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묵시가 없으면, 묵시는 영어로 revelation,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현명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방자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비전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비전으로 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비전을 줄 때 이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비게이션이 여기서 목표지까지 그림이 짜자작 나올 때 우리는 온전히 신뢰를 합니다. 그렇게 건축 설계도를 이 건물을 지을 때도 쫙 다 펼쳐서 보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비전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어떻게 시작될까요? 궁금하시죠? 하나님의 비전은 처음에, 맨 처음에는 나의 지금 상태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는데 나의 상태가 일단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슬프고 애통한 마음, 그리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불편한 감정이 먼저 생기면서 시작됩니다. 지난주 말씀에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반응은 울면서 슬퍼했습니다. 그 첫 반응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정 문제든 자녀 문제든 일의 문제든 교회를 포함한 공동체 문제든 뭔가 이게 그냥 두고 놔두기에는 찜찜하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나아가서 슬프고 그런 감정의 부담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전에 품게 되는 사람으로 지금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현지 사정을 듣고 반응했습니다. 울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동족을 환난과 능력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아서 그들을 보호하고 싶은 생각도 가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거리가 몇 마일? 1,000마일. 여기서 시카고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아마 미네소타 정도 되는 거리예요. 옛날에는 말을 타고 가든지 해도 너무나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매일의 일상이 면도날 위해서 생활하는 것처럼 왕 앞에서 술을 따르는 왕궁의 술 간원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무슨 재주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한낮의 꿈.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nothing to do.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슬퍼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현실을 두고 슬퍼하며 눈물만 흘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세 가지 반응으로 나오는데 처음에는 무시해버리고 그냥 감정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냥 슬퍼하고 슬픔에 동참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고 또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이 세부리로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니산월이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1월입니다. 1월. 1월인데 예루살렘 현지 소식을 들은 것이 9월달이었어요. 그러면 9월에서 1월까지 4개월이 걸렸습니다. 4개월. 기도하는 와중에 이 4개월 동안 그는 기도했어요. 4개월 동안. 매일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슬픔이 일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세상 근세가 움직여야 일이 진행될 것임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본인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그 역사를 알아요. 이 느헤미야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었던 1차 귀환도 본인들의 능력으로 간 게 아니에요. 고레스 왕이 긍휼히 여겨서 칙령으로 딱 왕이 그래, 각 민족은, 포로된 민족은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그걸로 인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바사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이 4개월간의 기도의 마무리 기도가 그거예요. 바사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가 아니라, 어떤 성경에 보면 이것을 바사 왕의, 페르시아 왕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이런 일들이 무슨 일이든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4개월간의 눈물의 기도 끝에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4개월 후에, 4개월 동안의 기도 끝에 이제 일상의 생활이 묘사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해서 왕에게 포도주를 이렇게 술을 따라 올리는데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어요. 왕 앞에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서 따라왔습니다. 인상을 팍 쓰고 술을 따른 거죠. 근데 여러분, 절대 권력자 앞에 얼굴을 맞대고 상대할 때는 표정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정관리, 자식이, 자식 부모 관계도 자식이 얼굴에 인상 쓰고 있으면 부모가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왕 앞에서는 처형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북한의 이 시대에도 김정은이 절대 권력자가 회의하는데 졸았다고 총살행 시키잖아요. 졸았다고 총살행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절대 권력자 앞에서 밝은 얼굴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형당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닥사스 당의 왕 아버지도 측근들의 배신으로 암살을 당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왕이 알아요. 그래서 이 측근들의 표정과 동향에 특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다고 우리는 추정 가능해요. 왜냐하면 측근이 옆에 있는 신하들의 표정이 안 좋고 그러면 뭔가 이 저 녀석이 불충스러운 일을 꾸미고 있는 거 아니야? 예? 무슨 거기에 또 연루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살만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일개 술을 따르는 그 관원 느헤미야가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파악하고 있을 정도예요. 파악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리고 슬쩍 떠봅니다.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병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전부를 다 입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근심, 수심과 근심은 다릅니다. 근심이란 단어는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쪼개져서 분산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걱정거리 있으면 마음이 확 쪼개집니다. 왕이 이 단어를 신하에게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말과 같습니다. 아니, 왕에 대한 절대 충성의 한마음을 모아서 일을 해야 될 내가 지금 어디에 딴 곳에 마음을 흐트리고 있느냐? 네 이놈, 내가 내 죄를 알렸다 빨리 이실직고하지 못할까?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추궁입니다. 추궁. 그래서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는 왕의 이 질문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크게 두려워했다. 두려움이 팍 엄습했습니다. 이게 죽을 위기이구나. 위기는 기회라고. 이 중년야 사년야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에스더처럼 반응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저는 절대 충성합니다. 충성맹세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반응이 뜬금없는 반응이에요. 그 왕궁에서는 하기에는. 왜냐하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개인적인 문제를 왕에게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느헤미야의 이 걱정이 자기 조상과 소수민족의 노예, 끌려온 노예 출신의 그 극정이 그 대제국의 왕에게 관심을 갖고 과연 왕이 동정해 줄 만한 사안인가, 아니면 괘씸하게 생각할 사안인가, 이것 봐라 이렇게 반응할 사안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동정해 줄 만한 사안 아니에요. 바사 제국은 큰 제국입니다. 지금 이란부터 해서 그 중동 일대를 다 이집트까지 다 정복했던 제국이에요. 도시가 예루살렘 같은 도시가 한두 개였겠습니까? 600개 이상. 그 수많은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에 불과했고, 그 아버지 왕 때 그 전대왕, 그 전대왕 때에도 예루살렘은 황폐한 채, 성벽이 무너진 채, 성문은 불타서 없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방을 다스리는 파견된 총독도 있었어요. 누구도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은 무려 150년, 15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 다스리는 총독도, 지방장관이, 총독이 그걸 재건축하지 않고 손대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왕의 수를 따르는 관원이 문제를 삼아요? 그것도 왕 앞에서? 바사왕은 이 괘씸한 녀석 하면서 화를 내거나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왕이 문제 삼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도리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렐루야. 당시 왕은 땅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야기해봐. 내가 들어줄 수도 있어. 이게 요즘에 슈퍼볼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큰 폭탄 발언, 백지 수표를 쫙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손 쓰셔서 왕의 마음을 은혜롭게 만들고 왕의 눈에 느헤미야가 불쌍하게 보이게 마음을 품게 하고 그 다음에 돕고 싶은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런 반응이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 지난주에 1장 마지막 절에 11절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4개월간 기도하면서 결론으로 맺은 기도, 이 사람들 바사 앞에서, 바사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은혜는 영어로 grace가 아니고 favor의 favor, F-A-V-O-R. 이 favor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불공평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을 favor라 그래요. favor. 힘센 사람의 백으로 정상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큰 혜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걸 받으면 세상이 뒤집어져요. 특혜를 받았네. 특혜를 받았네. 우리말로 하면 이게 뭐죠? 편애요, 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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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제가 안 좋은데, 편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에게 매달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막 울고 때를 쓰면은 걔한테 하나 더 관심을 구해주잖아요. 편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도 사회 가시면서 많은 무리들이 따랐는데 간절하게 그 중에 원하면서 옷깃을 부여잡고 테이블 바닥에서 내가 개가 되더라도 부스러기를 먹는데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런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그들은 원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로다 이렇게 또 선포까지 하셨어요. 주님께서 만약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이 질문에, 이 같은 질문에, 그 왕이 이같이 자기에게 질문하는 그 반응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속에 역사하심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바로 깨달았어요. 그게 이제 본문에도 나오는데, 본문에 제가 원고에는 없지만 본문에 한번 여기 보면 본문에 나옵니다. 제가 빨리 못 찾겠는데, 예. 하여튼 본문에 보면 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런 구절이 8절에 나와요. 이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왕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하고 있는 반응이구나.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구나라고 지금 그 고백이 나옵니다. 2장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허락할 수 없는 상황에 허락하는 것. 예. 그래서 이 질문이 나왔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올렸어요. 4절에 보면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이 묵도입니다. 묵도하고. 어떤 기도였을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왕의 마음을 계속 연결해 주십시오라고 간구의 기도였을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온 것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순간순간에 10초 기도도 괜찮아요. 그렇게 결정적 순간에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 치유를 위한 그 말씀이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거든. 우리입니다. 우리 간구하는 거, 간절히 구하는 거,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잠깐 스탑, 멈춰서 하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이 거대한 대공사예요, 대공사의 이 총책임자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건축 전문가를 데리고 와야 되죠. 그런데 건축가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 왕에게 수리나 따라주는 관리, 행정관리를 부르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면 이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읍 주민들의 치안을 확보하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려면 그 지역을 잘 아는 경험이 있는 그 주지사, 총독 출신의 뭐 지방행정 책임자를 불러서 일을 시켰을 것입니다. 더구나 150년간이라 폐허가 된 성읍의 성벽을 재건축하는 구체적인 사업을 일으키려면 토목공학 전문가, 제격입니다. 토목공학 전문가, 성벽을 쌓은 그 인생을 산 사람, 요즘 말로 하면은 엔지니어의 경력이 있고 건설회사 출신에다가 나아가서는 건설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면 더 좋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엉뚱하게 이 엉뚱한 사람, 술 따르는 관리를 그 사람에게 거룩한 부담을 줘가지고 그를 사용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어요. 왕의 비위를 맞추고 술을 따르고 술 맛을 관리했던 사람이 아니 도대체 성벽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 뭘 알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세상에서 닦은 거 사용되지만 모른다고 해서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크신 생각과 계획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많은 분석가가 있고 정치가가 있고 학자가 있지만, 경제분석가 있지만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절대왕정시대에는 뭐든지 일이 이루어지려면 왕이 움직이는 것이, 왕의 뜻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빨랐습니다. 왕이 결제해서 하라고 하면 다 이루어지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사람, 왕의 절대 신임을 얻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과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억하시죠? 포로로 끌려간 1.5세, 1세대입니다. 다니엘이 청소년 시절부터 왕궁에서 똑똑하니까 훈련을 받았어요. 거기에 이제 왕궁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Maybe, 아마도 느헤미야도 같은 그 전통이 이어져서 청소년 시절에 왕궁에 발탁이 돼가지고 아주 낮은 잡다한 일부터 시작해서 차차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누군가의 추천으로 왕과 매일 얼굴을 보면서 왕의 술을 따라주는 술관원까지 이르게 되어서 굉장한 출세죠.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는 충성되이 섬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충성된 술관원으로서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상에 주어진 삶 전혀 하나님 나라 일과는 관계없어 보이지만 그 삶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듯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들어서실 것입니다. 버릴 것이 없어요. 느헤미야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술관원으로 출세해서 지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하고 그 큰 역사의 일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4개월간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비전으로 받았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무엇으로 해야 할지 감당이 안 되고 구체적인 계획도 그림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오랜 왕궁 생활의 경험과 지혜가 있고 어떻게 모든 재원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또 왕의 허락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자기는 경험상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족과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그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은 슬픔을 낳았습니다. 슬픔을 낳았어요. 슬픔은 눈물을 낳았고 눈물은 기도를 낳았습니다. 기도는 비전을 낳았고 비전과 준비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기도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비전을 받은 사람의 준비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변화의 비전을 받고 주어진 삶을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서는 다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에 산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십니다. 그런 인생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전은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완전히 좌충우돌하면서 모든 일을 버리고 실패하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준비와 조치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다가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 하나님의 때가 오면 기회가 와요. 기회가 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받은 그 계획과 생각을 구체적으로 펼쳐놔야 됩니다. 기회가 왔는데 그 준비가 기도로 준비가 된 사람은 기회를 잡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 구체적인 준비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개인의 삶의 변화, 가정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에 대한 필요를 느껴요. 그리고 그런 열망과 욕구도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우리가 성도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장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다 포기하거나 낙심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부담은 계속하죠. 그런 거룩한 부담이에요. 거룩한 부담. 그런 부담에 마음이 있습니까? 해결 방법이 그런데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그 사인이에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다음에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 다음에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필요한 것까지 생각이 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동원할지는 우리는 몰라요. 모릅니다. 그렇지만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서 동족들이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했고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기도했고, 그리고 성과 성문은 재건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건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에까지 미쳤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어디까지 미쳤습니까? 누군가 그곳에 가야 되겠구나, 일을 추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재건축에 필요한 각 자재가 필요하고 행정조치가 필요하고 자금이 필요하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에까지 생각이 미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잠시만, 그런데 그걸 내가 왜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Why me? 나는 건축 전문가도 아니고 거기에 총독이 따로 있는데. 그런 생각도 많이 했을 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 내 문제이긴 하지만, 내 가정의 문제, 내 교회의 문제이긴 하지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죠.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그럴 때 제가 여기 있사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씁니다. 그 자격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게 퀄리파이 되냐 안 되냐, 그거는 우리가 정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인생, 그것이 가장 복되고 보람찬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경험할 때 그것이 간증의 인생이에요. 느헤미야는 왕이 기회를 주자 기도로 미리 준비된 계획안을 쫙 펼쳐놓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단도직입적으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주 대단무쌍한 발언입니다, 이 발언이.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척척척 순서대로 하는데, 본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책임자로 인사조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왕에게 이렇게 이렇게 인사조치를 해주십시오라고 바로 자기 신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는 성을 건축하게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지방의 신도시 건설을, 프로젝트를 갖다가 이렇게 예산 들어가는 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까지는 가는 길목에 모든 그 길을 막고 있는 총독들이 있습니다. 왕의 친필을 써서 무사통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산림감독 아삽, 명령을 직접 내려주셔서 성벽 재건과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갈 목재를 제공케 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했으면 구체적인 사람, 구체적인 직위, 구체적인 무슨 물건이 드는 것까지 리스트를 잡고 왕에게 바로 요구를 했습니다. 소름이 끼치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재정지원까지 요청하고, 이건 너무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아마 페르시아 왕은 놀랐을 거예요. 왜 근심이 있느냐, 그냥 안부를 물어봤는데 이 대프로젝트가 플랜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감동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를 들어줬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왕의 친위대 군인까지, 보호 군대까지 붙여줬다고 했어요. 아, 이거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분석할 때 실현 불가능하다고 그 현실 상황만 살피고, 아이고 이게 뭐 이루어지겠나, 괜히 내 목숨만 그런 행위지, 이렇게 주저앉아서 걱정하고 있었다면 그냥 하나님은 흘러가는 거죠. 다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는 걱정하고 슬퍼서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만 했다면, 그렇게 구체적인 비전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았을 테고, 왕이 그렇게 물었을 때 답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의 목숨은 위험한 지경에 처했을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90% 이상이에요. 바사 왕도 이런 구체적인 답변에 놀랐을 것이고, 심각하고 진지한 도시 재건 역사적인 프로젝트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소명에 순종했던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했고 구체적인 계획을 짰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믿고 세상에 그 가장 강력한 근시 앞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난 긴 세월 동안 느헤미야가 그 느헤미야에게 비전을 주고 느헤미야의 그 자리를 올려주고 왕에게 그런 마음을 주게 한 그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허물어져서 손대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 있으실 거예요. 이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가능하다면은 재건축하고 싶은 것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슬프고 막 짜증도 나고 했는데 이제 마음까지 문을 닫아버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마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쓰시고 앞이 안 보이면은 기도하세요. 기도.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과 비전은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이루어지시면 좋겠지만 주변 상황을 보니까 이루어지기에는 너무나 힘든 꿈의 수준에 불과해요. 꿈의 수준에 불과해요. 그때 더욱 간절히 기도에 매달리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바쁜 와중에 백악관에 총 음료수를 관리하는 직원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40일 동안 매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공동체의 비전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가정에는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기도해야 되고 중보기도, 그리고 교회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지역사회도 연합해서 지역사회 부흥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날이 오기를 지금 간구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구체적인 플랜과 계획안을 우리의 눈에 선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기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아야 되잖아요.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기회가 올 때, 시간이 올 때를 기다리며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무장해서 계획을 펼치고 행동에 나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냥 슬퍼하고 애통한 자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단계적인 계획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비전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계획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인생에 흐물어진 부분, 저희 공동체에 흐물어진 부분 다 복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흐물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보혈로 다 치유하듯이 나에게 오라, 주님께 오라, 기도하며 나오라, 하나님께 나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무 상관이 없는 성벽 재건축가나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 주신 그 거룩한 부담을 안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그 기회를 선용해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족한 주의 종과 우리 리아이벨리의 한인교회의 귀한 성도들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